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차례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 뛰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다. 예수께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도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라고 하는 그 말, 바라본다 라고 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fix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썼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신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둘기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이 신약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하다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각과 또 눈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은밀한 계획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혹은 어떤 이들은 남은 여생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에게 편지한 편지의 글입니다.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이가 썼다고도 하지만 근데 그 누가 썼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또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글은 대체적으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왕을 뭐 막 태종, 태세, 문단세 뭐 그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꽤듯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로마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의 수도인 그 로마에 많이 진출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도시, 또 큰 도시로 갔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에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폭풍 같은 그런 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열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 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그 시간들의 그 어쩌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네로 황제를 우리는 영화로도 또 우리가 글로도 이렇게 많이 역사로도 읽는데요. 네로 황제는 참 그 역사서로 보면 참 그 거의 광인과 같은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부요한 가정에 자랐고 또 그저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 그저 그 왕을 물려받고 또 황제로 등극했는데, 그는 참 그 역사의 서를 이렇게 보면 참 불놀이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도 그의 놀이는 뭐냐면 로마를 이렇게 모형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작은 모형 도시가 아니라 한 이 정도 되는 큰 그 모형 도시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 확 뭐 여기도 타고 여기도 번지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 높은 이 황제의 궁에서 이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는 게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지 못하니까 매일 모형 도시를 해놓고 이렇게 정말 그 불장난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한 귀퉁이에 불을 실제로 낸 거죠. 불을 냈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만 타고 그냥 이렇게 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는지,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어떤 그런 그 골목바람, 우리가 서울 시내에 가보면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가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다른 데는 다 녹아 있어도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아직 얼음이 있는 것처럼 그 골목골목들의 그 새바람을 통해서 불이 들불처럼 번져서 로마가 거반다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일어났고 재산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런 그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 이 황제와 또 위정자들이 당황을 한 나머지, 이게 황제가 했다고 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눈에 가시와 같은 외부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그 아무개 집 파출부 같이 아무개 집 그냥 일꾼처럼 그냥 그 정말 그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황제를 신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썬데이 해날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정해준 거거든요. 7일 동안 그 노역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황제가 내 이름으로 이 썬데이에는 쉬게 하리라 선포를 했습니다. 대신에 쉬는 모든 노예들과 모든 백성들은 쉬는 대신에 하여튼 그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해라 라고 한 것이, 이것이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Lord's Day,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 썬데이라고 하는 뭐 썬데이 스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썬데이라고 하는 그 말은 황제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 7일 동안 내내 봉사하고 내내 노역을 하고 쉬는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황제의 날에 썬데이에 쉬게 만들어놨던, 그래서 뭐 절 한번 하면 되고, 아이 가서 또 이게 한번 뭐 오전에 한 시간 가서 이렇게 뭐 뭘 하면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신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가졌는데, 유독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썬데이가 되어지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황제를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나는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Lord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 예배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황제가요 얼마나 믿겠어요. 이것들을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죽이는데, 그 당시의 표현을 보면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찬식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인 종교다. 피를 마시고 살을 떼어먹는. 성경에 보면 그것은 내 피요, 그건 내 살이다.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 표현에는 이게 사람을 잡아서 이게 사람의 뭐 간을 빼먹고 피를 짜먹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황제 네로는 그 일은 가뜩이나 죽여 없애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의 불사를 질렀던 그 방화범으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구 죽어지고 잡히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차 뒤에다가 이렇게 피쉬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피쉬 그림이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왜 이게 예수님과 뭐 십자가도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헬라어로 피쉬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익수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익수스라고 하는 그 로마자의 그 첫 자를 다 이렇게 빼서 이니셜로 이렇게 만들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피쉬를 이렇게 그림으로 인해서 피쉬를 그리면 나는 그분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피쉬를 이렇게 그리면 뭐 생선 먹었어? 생선 먹고 싶어? 뭐 그런 정도의 뜻으로 알아듣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나는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식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은밀한 장소에 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예배했던 무언의 그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대략 300년까지, 그러니까 56년, 54년 정도에 네로가 등극을 했으니까요. 300년이 될 때까지 모든 황제는 아니지만 띄엄띄엄 열 황제에 의해서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였던 거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콜로세움을 이제 로마에 가시면 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대인들 6,000명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그것을 뭐 다른 노예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에서 노예를 뽑아서 데리고 와서 그 콜로세움을 지은 것입니다. 그 짓고 나서 그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고생했는데 무슨 뭐 시민권을 준다든지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했던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또 짐승의 밥으로, 그 자녀들을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죽여 없애는 그런 그, 그래서 지금은 그 콜로세움 안에 보면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겠죠. 그런 그 일들이 자행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힘들어가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던 그 성도들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집을 놔두고 하루아침에 재산과 모든 자신의 비즈니스를 놔두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가난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도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에 대하여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좀 보상을 좀 해주신다든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든지 좀 자녀들이 좀 뭐 좀 잘 되어서 좀 뭐 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벌고 막 그러면 되는데 노예의 신분으로 계속 노예의 자식은 노예죠. 계속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그런 그 고난을 받기를 300년을 했다는 거예요. 313년까지. 이 일들을 당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도 그 로마에 가보면 그 카타곰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하 도시에요. 많기로는 정말 길기로는 10수키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발각이 되어져서 이 굴이 정말 발각이 되어지면 탁 또 이렇게 막아서 또 다른 데는 또 안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정말 굴들이요. 거기에서 낳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인지, 우리는 정말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정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뭐 수에도 칠 가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예수를 놓아가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핍박을 당하는, 뭐 예수를 믿어봤더니 나는 좀 고생을 해도, 아브라함은 좀 고생했어도 그 자식들이 잘 된 것처럼, 아, 내 자식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뭐 저 사람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같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신앙을 놓고 싶은, 예수를 떠나고 싶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 뭐 예수가 밥 먹여준대,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그걸로 살아, 뭐 이런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세상에 뭐 축복을 다 받는 것 같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놓고 싶고 예수 떠나고 싶고 이제 해봐도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는데 오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그 피곤함과 아픔 또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자녀들까지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놓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보다도 성전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만한 그런 그 역사적 스토리를 이렇게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천사 생각하면 또 무엇입니까? 모세 생각하면 막 진짜 기라성 같은 그 주인공들 아니에요? 믿음의 족장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보다 예수는 더 월등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그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그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또 아브라함보다도 더 월등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정말 환경의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인크러지의 편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참 녹록지 않죠. 참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늘 위태위태한, 그저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냥 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싶은, 또는 뭐 놓지는 않더라도 좀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과 밖, 또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갈등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정말 지금 이제 신앙을 놓을 것 같은 그 핍박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 3장 1절에 탁 들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아,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짤막한 글이긴 하지만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천덕꾸러기처럼 때로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더니 또 주인이 뭐 돈도 안 주고 또 핍박도 받고 또 세상에 굽신굽신 거려야 하는,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 유대 땅에서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렇게 분할해 준 그 땅이 내 땅이었고 그 집이 내 집이었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정말 초근목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고 싶었던 그런 환경 속에 이 3장 1절의 이야기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아,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것 같고요, 때로는 주변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은 정말 또 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때로는 신앙마저도 놓고 싶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홍지선 아닙니까? 근데 뭐 한글을 이제 굉장히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홍자, 홍씨가 없었어요, 별로. 지금은 참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막 다 우리 친척 같은 홍씨들이 많은데 저랑 관계 없습니다. 많은 홍씨가 뭐 한 학교에 하나, 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특별한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게 어떤 그 학급의 중요한 일을 제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그 당시만 해도 한 반에 한 60명, 막 많으면 70명씩 있었거든요. 요즘 뭐 클래스가 굉장히 작아졌다고 하는데 70명 중에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집안도 아니었고 옛날에 무슨 생활 기록표 하면은 뭐 무슨 뭐 전화가 있네, 자가용이 있네, 뭐 자전거가 있네, 무슨 뭐 전화는 백색 전화네, 뭐 청색 전화네, 뭐 쓰는 난이 많았어요. 그럼 저는 뭐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걸 낼 때마다 참 이걸 왜 내는지, 정말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 뭐 호구조사, 아버지는 무슨 회사를 다니고 직급은 어디고 뭐 집은 무슨 뭐 형태는 무슨 기와집인지 무슨 뭐 양옥집인지 뭐 벽돌집인지 흙집인지 뭐 하여튼 그냥 그 형태를 다 썼었어요.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홍자를 잘 못 쓸 거다는 생각을 되게 어린 마음에 했었어요. 홍 그러면 히읗자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아래 위로 홍, 흥, 잘 내 이름을 기억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집안에 별 볼일 없는 그 나를 뭐 애들도 몰아줄 테고 선생님이 감히 나를 알아주실 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교무실에서 저를 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항상 뭘 그 떠든 아이 그래갖고 여기 비해갖고 뭐 화장실 청소 그런 거로 늘 이제 부르심을 받고는 했는데 아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유 딱 뭘 잘못했나 갔더니 뭐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학급 미화 정화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저한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요. 이야 정말 선생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뭐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막 학교 진짜 정말 일찍 가고 싶고 막 그거 정말 내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막 헌신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막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그 잘난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가요. 얼마나 내가 스스로 프라우드한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선생님이 시키는 데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꼭 선생님이 아니래도 무슨 국회의원이 불렀대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뭐 회장님이 불렀대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불렀대든지 뭐 그런 자리 가려고 하면 정말 막 무슨 뭐 평통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하면 얼마나 집안에 자랑스러워요. 뭐 패도 갖다 놔야 되고 못도 갖다 놔야 되고 못도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그 가문이 쓰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줄 압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시장이나 회장이나 무슨 뭐 사장님한테 부름 받은 것도 그 잘난 제 어린 나이에 그냥 지금은 이름도 모를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부름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어린 날에 얼마나 내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이게 그냥 지나갈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미사역으로 그냥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맛으로 그냥 쓰여진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저에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도 정말 감동하고 준비할 터이나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베이비 때 주께서 저를 불렀잖아요. 정말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감동 이것은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아이들을 어릴 때 이렇게 가슴과 가슴 심장이 맞닿도록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안아줬는데 이렇게 안으면 아이들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뛰잖아요. 그 심장의 그 울림을 제가 이렇게 음미합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안아줌이 가슴이 떨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잊혀질 세상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굳이 목사가 아니래도 굳이 무슨 선교사가 아니래도 굳이 헌금을 이만큼 했다고 하는 뭐 교회에 이런 헌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이 부르신 이 분이 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나같이 무지리 같은 나같이 정말 별 볼일 없는 나를 부르셨다. 나를 목사 삼아주셨다. 정말 나 목사 안 됐으면 정말 세상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의심될 만큼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목사 삼아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너무 나를 부르셨군.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가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뭘 원하세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잘난 담임 선생님한테 막 헌신이 막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내 영혼까지 책임지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다 빼서 여기서 짜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대요. 또 찬양팀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뺏길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참 고마웠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부끄러워요, 때로는. 오늘 오신 분들 빼놓고 누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일날 재직회 못했어요. 정족수가 안 되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갖고 너무나 25년 목회에 처음으로 재직회를 못했어요. 뭐 나중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무슨 헌신인가, 이게 무슨 재직이요, 이게 무슨 교회 사랑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어떤 긍지인가. 꼭 돈을 줘야 움직이는 노예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건 몇 번 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정도인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분에게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우리의 헌신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뭐 세상이 급하고 이게 급하고 갈 일이 많고 올 일이 많아서 이거 빼놓고 저놓고 빼놓고 성가대 규율이 정말 빡빡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규율이 있었냐고. 규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찬양팀에도 있고요. 재직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 규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 말아먹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뭐 교회 그냥 운영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허접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내 직장을 생각하는, 내 자식을 생각하는, 나의 어떤 좋아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도 못하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확실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책이 되어지고 충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씀이 되어져서 삶을 고치는 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의를 빼먹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아껴요. 마음 상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야단을 치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들지 않는 아이들이요, 버릇 없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허접하게 가는 그런 반석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천국에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주일 몇 번 빠졌다고 뭐 천국 안 갈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국민학교 담임선생만도 못할까? 아니면 회사에 뭐 학교에 선생님만 못할까? 정말 내가 누구 뭐 국회의원이라도 만날 것 같으면 뭔가 차려입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입고 가는데 내가 혹시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그냥 무슨 홈리스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그냥 헐레벌떡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 지난주에 이수전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여기에 상처를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주간에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셔서 주일날 더 아프지 않고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도 이제 상처는 낫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 주일날 제가 보니까 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뭐 화장 좋은 거 썼다고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었다고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죽는 일 아니면 내가 교회 빠질 턱이 없다. 내가 교회 안 나오는 날은 죽은 날이다. 제 아내가 지난 주일 저는 이미 왔고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다가 차 사고를 만난 거예요. 9시 한 15분, 2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뒤에서 누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저는 또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 예배 안 빠지게 해주세요. 아파서라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 주일을 피해서 가게 해주시고 내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죽게 해주세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주일을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하여 낳았을 때 안고 기도했고 또 우리 부부가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빠지는 날에는 진짜 죽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호등에 서 있는 차를 트럭이 받았어요. 그 뒤에 큰 SUV가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운전했던 그 SUV 운전사가 술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하여튼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세 번째 차가 경찰이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세 번째 왔던 차가 수어사이드를 하려고 앞차를 받아버린 거래요. 근데 그 앞차는 굉장히 큰 그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큰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제 아내는 오늘 이제 장례식, 어저께 장례식 지냈어야 됐을 거예요. 완전히 그 큰 트럭이 반이 그냥 뽀개진 거예요, 진짜로. 그 세 번째 차는 앞에 완전히 나가서 앰뷸런스로 실려갔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갑자기 막 10분 안에 막 경찰 오고 앰뷸런스 오고 뭐 리포트 해갖고 그냥 금방 왔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무슨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것 꼭 대단한 뭐가 아니라도 성도로서의 이 부르심이 너무 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크고 작은 뭐 나 하나 빠져서 표지도 안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우리가 해나가는 그것이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정말 나의 그 정말 눈이 주님께로 나의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지금 거룩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수요일날 꼭 오셔서 들으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뭘 선행을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곁에 두려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신경을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붙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거룩은 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나게 무슨 도네이션 몇 푼 했다고 뭘 좀 교회 와서 무슨 헌신을 했다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자나 깨나 정말 밥을 먹을 때도 제가 밥을 먹다 한번 체해서 거의 그냥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고파갖고 너무 맛있어갖고 먹는 것에 온통 내 신경을 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묵상해 주시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턱 전통 오는데 정신을 홀딱 빼앗긴 거예요. 혹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업들 건강들 또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깊이 묵상되어져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한 가지밖에는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팔이 여기에는 잘라졌어요. 두 군데가 다 아플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아파요. 이것만 아픈 거예요.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 다른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그 이삭이 자란 25살쯤 되니까 얼마나 인조이 되겠어요. 얼마나 착하고 이삭이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보기만 해도 좋고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자는 것도 좋고 다 예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각이 깊이 빠져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홀딱 뺏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해주셨고 우리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헌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헌신이 베드로에게 정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후에 그는 그렇게 변해져서 주님 앞에 온 일생을 바쳐드린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 아니에요. 뭘 주셨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정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친자라 나의 백성이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 주님 거룩히 여겨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게으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고난을 무릅쓰고 때로는 아픔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